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또 주변의 환경을 이제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 코나에 이제 그 열방대학에 DTS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육을 끝마치고 난 뒤에 잠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관광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볼케이노 그 막 화산이 막 터져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그 마그마가 이렇게 이제 막 그냥 쫙 깔려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온 대지가 새카매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기하게 나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돼서 나무가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운데.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정말 신기하다. 근데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자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 이제 멕시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련, 이게 말이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시련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정은 힘들지만은 시련을 통과할 때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인데요. 제목을 해보고 확인하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열어가면서요.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고보는 최초의 선교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야고보의 특징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서 이 별명이 낙타무릎이라 이렇게 참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그 상태를 그 여러 가지 현상을 이제 보고할 정도로 야고보는 참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만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은 13절에서 그 29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짧은 편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유대인 전도에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세워주고 그의 사역을 승인한 사람이 야고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야고보의 권고에 순종하고 야고보와 그런 좋은 관계를 누렸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에 야고보가 의장이 되었고 그 회의를 주재했던 것을 보면은 참 정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아마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혹은 유세비우스가 쓴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67년 정도 됐을 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때 서대반과 같이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다. 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일괄적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면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아직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절망감이 빠지고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로마서와 야고보를 쓸 때 야고보서를 쓸 때 관점이 다르고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행해야만 된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를 읽는 1차 독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의 1차 독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흩어진 열두 지파 말하자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점점 형식적인 제사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뜨거웠던 그 신앙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면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귀신들도 그 정도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대할 때는 이건 행함을 강조하기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믿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봐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그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딱 심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러분의 이 한 문장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다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다 방점을 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만큼 우리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한번 삶을 살아내 봐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화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차별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차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아 그렇죠 차별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의 말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데 그 가진 믿음을 이제 한번 너희들이 보여줘라.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강조는 뭐냐면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입니까? 강조한 것은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시면 아멘. 예.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한번 드러내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사실은 아주 좀 천대를 받은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할 때에 루터는 로마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당시에 천주교가 자꾸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했는데요. 이런 영향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독일 전체에 그 이후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까지 이것이 사실상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헤프라고 하는 이 아주 젊은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값싼 은혜다 그랬습니다. 값싼 은혜. 보네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회개나 삶의 변화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만을 강조하여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고 면죄부처럼 남용하는 신앙적 태도는 값싼 복음이다. 값싼 복음이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독일 사람들은요 아주 정말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철학자들도 많고요.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서 참 탁월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르지 못할 어떤 그런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독일 교회가 2차 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홀로코스트에서 그야말로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값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신학적인 이론을 딱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하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이신청이 거기에 그들은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어 구원받게 됐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틀러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태를 알고 들었던 이 바로 본해프는 당시에 미국에서 이 유니온 신학교,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 값싼 복음을 지금 간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그는 귀국해서 히틀러와 대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값싼 믿음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증명해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성숙한 믿음, 그리고 더 가치 있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 값싼 은혜, 말하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묶여 있어서 야고보서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뭐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를 펼치면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나 교회가 야고보서를 놓쳐버리고 이 값싼 이제 복음으로 영광의 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만 하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참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성도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야고보서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물어보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꼭 인정하고 또 야고보서를 펼쳐서 읽고 또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그 기초하여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 한 가지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립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통해 마치 우리가 같이 보면 시작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이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이 도덕적 무관심을 정당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것은 같이 시작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감사의 열매에 행위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행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은 우리의 옛날 선배들은 사랑하면은 그냥 짝사랑을 수줍게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러나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잠시 동안 팔불출이 좀 돼야 되겠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은 제 아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예. 그 작은 저의 그 행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기뻐하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여보 안경 벗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안경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은 설거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도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기뻐하니까 더 설거지를 잘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표현이 있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은 이제 신발을 이제 되돌려 놓아서 들어올 때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있는데 되돌려 놓아서 갈 때 그냥 그걸 바로 신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그걸 보고 제 아내가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팔불출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변화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건 아예 믿음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복음을. 그런데 자기가 행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야고보에 따르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레디컬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걸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 이 재임했을 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주 닉슨의 오른팔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그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몇 권 있어요. 그중에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54년 11월에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도보, 걸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베를린에서 하이델베르크까지 가는 길을 아주 상세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스피어는 주변 지역을 둘러볼 만한 여러 정보들을 다 얻고 도서관의 자료를 신청해서 그 자료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피어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발견하고 관찰했던 것들을 다 일기로 남겼습니다. 스피어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멈추지 않고 뮌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더 강행해서 발칸을 지나 그 이스탄불과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지나다가 다시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남쪽으로 내려가서 멕시코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도로 위에 무자비하게 내려지는 태양. 내가 쓸쓸히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 뜨거운 대지 위에 내 발바닥은 타는 듯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다도 태양도 스피어의 세계 여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 내내 이 스피어는 사실상 베를린 슈판다우 교도소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고 거기 복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말하자면 최고의 건축가, 그의 오른팔이라 할 정도로 이제 이 그 알버트 스피어가 거기에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군비를 확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가 뭐 히틀러 제2인자가 될 정도로 되었었는데 전범자로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어는 감옥에서 여행 관련된 책자를 다 읽으면서 자신이 방문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들에 대한 상상력을 표현했고 그 일기는 착각 속에 환상 속에 여행을 했는데 이 사람의 여행에 이 사람은 여행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오른쪽 다리가 부어오르고 폐경색으로 입원을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상상의 여행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안 가본 것을 가본 것처럼 느낌으로 일기를 썼는데 실제가 아니고 착각 속에 상상의 관념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냐, 접목을 해야 되냐면 바로 야고보서에 우리는 접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내가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2장에 누구를 두 사람을 소환하느냐 하면은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 온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주를 명령하면서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례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마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약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의심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의심했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올려놓고 칼로 막 그냥 탁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습니까? 두 번.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 아이, 그렇게 해서 안 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급한데, 아브라함아! 그냥 그 소리를 두 번 부른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아들 손대지 마라. 내 아들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관한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위치를 알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는데요. 옛날에 어느 선비가 그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한양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울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거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거울을 몰랐는데 하나에 가니까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왔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거울이. 그래서 이 선비가 거울을 집에 가지고 와서 남몰래 이렇게 감춰두고 아침 저녁으로 혼자만 조금씩 이렇게 쳐다봤는 겁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길래 왜 우리 남편이 저런 일을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딱 요심이 생기다가 그 거울을 꺼내서 이렇게 딱 봤습니다. 딱 보니까 아니 세상에 세상에 젊은 여자가 거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정신을 그냥 잃을 정도 놀래가지고 질투심이 머리 끝까지 그냥 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과거불로 환향 갔다더니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분이 그냥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참고 참고 참다가 시어머니에게 화소연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아들이 하면서 이제 살짝 그 며느리가 건네주던 거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거울에 보니까 이상한 할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얘야 얘야 네가 잘못 봤다. 젊은 처자가 아니고 옆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한 사람이 여기 있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얼른 냉큼 그 이제 거울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딱 봤는데 보니까 이건 젊은 여자도 아니고 옆 동네의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안에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거울 앞에서 아버님 어쩌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책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거울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모르고 세상에 것만 자꾸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은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보고 확인하는 믿음의 상태 이걸 유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데 그쳐 있으면은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해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 자라서 어려움과 시련, 역경들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구나 하고 그걸 돌파를 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답답한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 이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배가 고픈 것을 내가 느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 일에 봉사할 때도 주님의 칭찬이 느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점점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 이끌어가는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 전자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공정이 복잡한 뭐 회사 이런 여러 가지도 뭡니까? 자꾸만요 가치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그냥 퇴보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도 뜻을 정하고 작정해봐야만이 새벽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십일조도 해봐야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과감히 믿고 모험해보면은 하나님이 주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주일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느껴져서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보고 확인하는 믿음,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해보니까 되네. 아,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에, 그때에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보고 확인하는 믿음은 관념에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내기 때문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면은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와서 기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해보고 확인하는 믿음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가 좀 어렵습니다. 초보들은 시장 보기가 힘들다,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여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질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지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내게서 나오지 않는 기쁨,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염려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 확인하는 믿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는 사람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에 우리가 그렇게도 인사를 하면서 말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해보고 말합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보고 말합시다. 따라해야 되는데 해보고 말합시다. 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 잘 봐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 믿음 있어? 그 믿음 어디서 났느냐?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통과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고 확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